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이사야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뭐두 개로 나눈다, 세 개로 나눈다 그런 얘기는 차마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저의 설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개로 나눴어요. 다섯 개로 나누다 보니까 한부할 때마다 한 1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년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형이에요.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만 해도 무려 페이지 수가 9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저의 설교 원고의 페이지 수가 보통 4페이지입니다. 아니면 5페이지 정도. 근데 9페이지가 나오니까 설교만 오늘 2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저 은퇴할 때까지는 이사야서만 설교를 하다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또 강의 설교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풀이하고 이렇게 해야다 보면은요, 이게 10년 갖고도 안 되는 그런 양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오늘 주제가, 이사야서 전체를 잡은 주제가 심판과 구속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속, Judgment and Redemption, From Judgment to the Redemption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절들은 될수 있으면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건드리면서 지금 가려고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제 마음을 바꾸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할 때에 참고하는 성경은 세 가지를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이에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한글 성경, 특별히 개정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ESV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를 더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책이잖아요, 구약이. 근데 이거 히브리어를 제가 원체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최자, 의자, 원자 교수님, 최의원 교수님이 그 구약학자신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하고 다릅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새 즘은 우리말 구약 정경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새 즘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의 그 오래된 고어인데요. 천년이라는 말입니다. 즘은이라는 말이 천년이라는 뜻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 성경을 참고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 중에 필요하면 그새 즘은 성경도 조금씩은 인용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그러니까 1장 자체가 이사야서 66장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인데, 그 서론 부분에서도 서론을 이야기할 거고, 그 서론 부분의 서론 중에 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장 1절에서부터 1장 9절까지가 이사야서 1장의 서론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유다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9절에 가면, 혹시 여러분 성경책 지금 펴고 계십니까? 9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9절에는 이제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남은 자예요. 제가 지금 제목을 심판과 구속으로 놨잖아요. 왜 심판이 있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이사야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심판은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 안에, 그 범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살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이사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사람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원어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달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건가 하면 여호와가 구원의 원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의 근원이시다, 근본이시다, 원천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이 이사야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 중에 왕자. 선지자들 중에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이사야는 그 출신이 왕족이에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족이 아니라면 최소한 귀족이에요. 최소한 귀족이에요. 근데 저는 왕족일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왕이 있는 왕궁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 왕족이어야 될것 같아요. 귀족도 사실은 한 걸음 뒷걸음 질치잖아요.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래도 왕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왕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왕족으로 혹은 귀족으로 살면서 공부도 많이 하게 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66장이나 되는 그 방대한 분량의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역사로 뭐 방대한 분량을 쓰게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게 하셨고 학문적인 기치를 높여놓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방대한 분량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대한 분량에 이 이사야가 쓴그 글들을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보통 풍부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풍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The Book of Isaiah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 뭐 많은 글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글을 굉장히 가슴에 담았어요. 고신대학원에 고려대학교 신학원입니다. 고신에 있는 구약학 교수인 한정건 교수님이 이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앞에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의 예언은 때로는 대차며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다. 심판을 예고할 때에는 폭풍이 불어오는 듯한 힘찬 목소리를 느끼게 하며 또 위로와 회복을 말할 때에는 봄바람에 꽃봉오리가 입을 벌리는 듯한 화사함을 느끼게 한다. 한편으로는 그냥 대차게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봄바람이 몰려오는 그 화사한 꽃봉오리와 같다. 얼마나 이게 표현을 잘 해놓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보통 풍부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제가 주제를 심판과 구속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심판과 구속으로 잡았는데 그냥 크게 놓고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의 전체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 그림 두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의 그림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아수르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산헤드립이에요. 이 산헤드립이 이끌고 있는 군대가 위에 북쪽에 여러분 남북이 갈려진 거는 아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먼저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왜 공격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왜 공격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아수르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등장을 해요. 또두 번째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창곡 중에 아주 유명한 합창곡에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히브리 노예의 합창의 배경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70 70년을 마무리를 하실 때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고 오늘날에는 이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바벨론으로 왜 포로가 됐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권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당시의 국가 상황, 당시의 민족의 상황으로 놓고, 아, 옛날에 이랬대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이런데도 아멘 해도 전혀 부담이 없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야단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야단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십니다. 언제 회복시키시는가 하면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단순하게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기를 우리 먼저 1번, 우리 개인의 삶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 무언가 힘든 일이 있고, 무언가 아픈 일이 있고, 무언가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을까? 지금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치고 계시지는 않을까를 살펴보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 유다라고 하는 국가에게 적용을 했던 것처럼 먼저 영적인 국가가 공동체가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어느 교회 하나라도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다툼이 있고 갈림길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세상에 재판 법정에까지 나가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쟤네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가 아니라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교회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놓고 보면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을 때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를 놓고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국가에 어려운 일을 주셨다고 하면 그 국가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것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일한 메시아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유일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만, 메시아가 오실 것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에 관한지, 즉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죽음에 관해서도 이사야서 5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고요. 또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엄청난 분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양만, 66장이라고 하는 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읽었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제가 미워하는 성도들을 대놓고 야단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 말씀 들어야지라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전하는 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셔서 이거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시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사야서를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주로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나는 말고 저 사람이 잘못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끔은 국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국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여러 민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마치 한국이 문제가 있는 것, 한국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요즘에 뭐 Chinese virus,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니까 마치 중국이 무슨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북한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상태를 1장 1절에서 사실은 9절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놓고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관해서, 유다 백성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역하는 백성이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1차적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사야서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고요, 애굽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지만 1차 대상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 분단 국가가 되어 그래서 1차 대상은 이사야가 유다 땅의 사람이고 유다의 왕족이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대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펴주십시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네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왕이에요. 유단 나라, 남쪽의 유단 나라에 네 명의 왕이 있었을 때에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81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합니다. 81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데 연도수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주전 BC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767년부터 686년입니다. 유다 나라가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멸망하기 100년 전까지 이사야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사실 우리 감이 안 오죠. 사실 우리가 감이 안 와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한국 역사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국에 고조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역사 공부하신 분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들으셨죠? 뭐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고조선 나오잖아요. 그 고조선 시대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가 그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모스는 아모스서를 쓴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네 명의 왕의 이름이 있고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 아모스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사야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물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 백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험한 말 한 번만 쓸게요. 방송 용어는 아니에요. 까발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본 계시라, 즉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펼쳐주신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라면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뭐 보고 했든 받았든 뭐 어느 게 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 한글 성경이 본 계시라는 게 잘못 번역이 됐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66장 전체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 지지리도 안 든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하면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에요. 암울한 현실이에요. 어쩌면 제가 이사야라면 나대고 싶지 않아요. 오지랖 넓은 사람처럼 이리 나대고 저리 나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배교하고 있는 이 국가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반역적이고 배교적인 국가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가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땅에 있는 신이여 들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예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사야 옆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전날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땅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 모습처럼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모세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2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질하는 거예요. 다독거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 정말 잘 들어야 돼. 이 말 안 듣고 너희들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야단치실 거야.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감각이 없어요.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으면 자기들이 얼마만큼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자기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래요. 도박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고 모든 중독이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하고 있는데 내 말 들어라 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만큼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영어로 놓고 보면 Lord라고 되어 있어요.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서의 Lord하고는 또 달라요. 신약성경에서의 Lord는 L자만 대문자고요. ORD는 소문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나오는 단어에서 영어 성경을 놓고 보면 Lord가 나오는데 LORD 모두가 다 대문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약속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삼으셨던 그 처음 이야기는 물론 창세기 3장부터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곳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의 씨앗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근거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야단치고 계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까? 안 들으셔도 됩니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제 텍스 시즌이죠. 4월 15일까지 인컴 텍스들 보고하셔야 되죠.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세금 보고하셔야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많이 뭐 이렇게 클레임을 걸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안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 숨기고 저렇게 서류 만들고 그러면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법이 헌법이든 뭐 주법이든 시에 가지고 있는 조례든 그 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앞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 법이 세상 법은 완벽하지 않아서 또 고쳐지고 고쳐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바꿔서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I don't care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하고 이제 상관없는 거야. 때려쳐.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 자식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말안 듣고 있는 그 백성을 자기 자식으로 여겨주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2절 끝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단순하게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계약 관계에 있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여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예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양자로 삼아 주셨다. 그 사상이 이사야서에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되었으면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리에 혹시 입양된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말을 혹시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입양이 되었으면 나를 입양해 주신 분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 세상에는 양부모가 무진장 못된 양부모들도 있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 일반적으로 양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입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아원에서든지 어떤 시설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건져준 거예요. 오늘은 누가 낳아주면 안 데려가나? 한 살, 두살된 아이가 그 시설에 왔다 갔다 하는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말도 못하는 채 눈만 마주치고 눈물이 글썽글썽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데리고 가나? 이러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양부모 될 사람이 야, 내가 너 데리고 가면 내말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 어린아이하고 계약 맺으세요? 안 맺어요. 양부모가 그 시설과 국가 앞에 내가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고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예요. 그러면 입양되는 아이들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민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식과 같이 여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어땠어요?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파양시킬 거예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못된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자식으로 키웁니까? 파양하고 말지. 끝내버리고 말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식같이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절 끝에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는 백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맺었던 컨트랙을,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는데 아, 필요 없어요. 다 크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입양된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모로부터 양부모로부터 별로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 이제 헤어집시다, 때려칩시다라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키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 관계 없어도 돼요. 이제 때려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속으로, 그거는 내적인 거역이에요. 내적으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아. 뭐 우리가 뭐 다른 신들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지 뭐. 라고 내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제 이사야서에서 무진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언가 하면 우상숭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으로 에바 하나님 없이도 뭐내 마음대로 잘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겉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기 때문에 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사람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이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백성으로, 저버리는 국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아,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뭐 짜릿하게 좋아서 아가 아니라 우리 한글 번역이 잘된 거예요. 이 부분은 슬프다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깊이 슬픈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4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즉 유다의 국가가 행하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실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슬픔이에요. 이 아, 혹은 슬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를 빼고 난 나머지 선지서에 28번 등장을 합니다. 28번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만 2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으로 이사야서가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4가지는 명사예요. noun이에요. 명사로 되어 있고 나은 자매 말고 나운이에요. 그리고 뒤에 세 개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verb로 되어 있는데 이네 가지를 짧게 짧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범죄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언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그 광야길로 들어오고 나서 시나이 반도에서 제일 밑자락으로 내려가요. 제일 밑자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마른 먹골로 되어 있는 그정 밑에 거기에 호렙산 혹은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그 시내산 앞에서의 그 모임을 통하여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십계명과 더불어서 많은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국가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레위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이에요. 국가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드시면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십자가를 반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룩한 교회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교회를 우리 죄인들이 범죄한 교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악한 교회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반전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소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200명 되고 300명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도함으로 있어야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허물진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물이 묻어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진, 어휴 저 사람 굉장히 허물져 보여 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가 묻어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허물이라고 하는 짐, 허물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허물진 백성이라고 세주문에서는 이제 번역을 잘 해놓고 있어요. 허물을 진 짐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이 얼마만큼이나 무거운가 하면 우리가 묻어져 있으면 이렇게 툭툭 털면 돼요. 툭툭 털면 되는데 이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허물이에요. 근데 이 허물이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허물이, 이니퀴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실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 악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바로 이 허물 때문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소망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허물진 백성이라는 말은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소망 없이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허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악의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의 종자라고 했을 때 이 종자는 씨를 이야기합니다. 씨를 이야기할 때는 후손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씨를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에 너의 후손으로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씨는 맞아. 그런데 행악의 종자들이야. 행악의 종자들이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악이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현이 정말 재밌게 되어 있어요. Evil doers. Do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한다잖아요. 그 doer이라는 말은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evil 그러면 악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죄를 저지를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지를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좀 쉬었다 갑시다. 제가 하도 말을 빨리 했는데, 쉬면은 설교가 또 길어지겠죠?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죄를 짓는 evil door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door로 살아가는 게 많습니까? 하루 일과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게 많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막 다리가 후들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네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위가 부패했다.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요한 칼빈은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네 개의 단어가요, 이 앞에 돼 있는 이네 개의 단어가 그렇게 썩 즐겁게 우리들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한 나라요. 내가 허물진 백성이요. 내가 행악의 종자요. 내 행위가 부패한 자식, 나는 부패했습니다. 이런 말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거기에 맞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머지 세 개는 동사형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을 버립니까? 성경의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배교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만홀이라는 말은 우리 평상시에 잘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 만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쓸수 있다면 경멸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경멸이 여기다인데요. 이 경멸이 여기다라는 말을 그 국어사전에, 고려대학교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깔보며 업신 여기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여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누가 벌써 고개를 흔들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어린 애들도 그래요? 어린 애들도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사실 기분 나빠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 뭐 잘못 만져갖고 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카톡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뭘 잘못 만져갖고 뭐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했는데 없어졌다 그랬더니 표정이를 아고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 그래? 이씨, 이래요? 아니죠, 또. 고맙다. 그러지,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다음에 또 한번 부탁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국가로 만드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활 속에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이건 나 혼자도 할수 있어. 그리고 기도 안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 그거는 세상하고는 좀 다르니까, 우리가 살 때는 적용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예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궁전에 쳐들어와서 이제 다 차지했습니다. 압살롬이 벌건 대낮에 아버지의 여자를 옥상에서 범합니다. 대놓고 저지르는 겁니다. 그것이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했던 건 뭐냐면 멀리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생활에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면 그 다른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상이에요. 우상이 우리의 생활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곱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가정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교회와 국가에 적용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현재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상태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범죄하는 교회입니까? 이 도전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끝까지 듣는 동안에 쉬임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